오늘도 무더운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칠 때까지 주의 신이 함께 하시사 은혜도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15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경대학에 잘 참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귀한 깨달음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종강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신이 함께 하시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늘 먹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몸이 불편하신 분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분 마음고생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또 계실 터인데 우리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넉넉한 하늘의 것들로 평강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면서 불편한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는 귀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은 월드컵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옷을 한번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이게 맞는지 뭐 어떤지. 예, 생각해도 제가 뭐 월드컵 한다고 제가 이 옷을 입겠습니까? 이게 무슨 옷인지 혹시 아세요? 예, 우리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 때 지금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마치는데 이게 작아가지고 옷 작으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지 세탁소에 갖다 주면 넓게 줘요 이거요? 이렇게 여지가 없다고요? 예. 우리 집사람 오 근육도 보이네 그러던데. 예. 성도 여러분들 월드컵이 얼마나 대단하나 하면요 오늘 파라과이에서 저한테 신형광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제 파라과이가 16강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풍산 목사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며, 그 나중에 뭐 인터넷 뜨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한테 와서 제가 이제 교회로 다시 콜 포워딩 같이 이렇게 샌드 투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월드컵의 열기가 이곳 파라과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통령용으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교실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라는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여튼 축구가 있으면 하여튼 테레비 틀어놓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 파라과이 경기가 있던 날입니다. 제가 어느 팀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그 학교에서도 이제 대통령령이니까 어떡합니까? 오후에 있을 거라고 이제 이 프로젝트 설치하고 오전 수업이 끝나면은 모든 학생들은 다 이제 테레비 같이 본다고 이제 응원 같이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테레비 보러 가봤더니요 이거 외국에서 왔는 자기들만 몇 명 있고 애들 다 없는 거 있죠. 봤더니 오전에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애들 전부 조퇴를 시켜가지고 다 집에 데려간 거 있죠. 집에서 같이 보려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곳은 축구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축구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동차들의 국기를 달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 대표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4-1로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하고 자기 딸이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뭐 난리 난 거예요. 한국이 졌다고 막 웃으면서 좋아하고 그러고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뭐죠? 4-1로 졌다고.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이제 이 아이들 가르치나 봐요. 고등학교 교실 갔더니 한 학생이 이제 에어컨을 틀더랍니다. 성도들 더운데 에어컨 틀면 맞죠. 그런데 성도들 파라과이가 어느 지역이에요? 북미예요? 남미예요? 남미는 지금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추운데 왜 그걸 틀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르헨티나 옷 이렇게 추면서 이거 입으면 열받아가지고 이거 틀어야 될 거라고. 그 정도로 이 사람들 관심이 축구랍니다. 내일 우리 축구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국경이 있습니다. 조국이 있습니다. 내일 몇 시에 해요? 가게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하실래요? 내일은 보셔야 되지 싶은데 내일 한국 시간이 11시지 않습니까? 11시 반이지 않습니까? 내일은 아마 제 생각에 한 수백만 명이 길가로 나갈 것 같습니다. 나가서 막 대한민국 하고 막 하는데, 아, 지금 어떡하나.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한국도 보면 즐거운 게 없어요. 세종시 때문에 막 계속 물고 떨어지죠. 천안함 때문에 계속 물고 늘어지죠. 이게 막 전부 막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진득진득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한 꼴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즐거움이나 그런 희망이 없이 16강에서 떨어지면, 아, 참,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 내 이름들은 보시면서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번 학기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책별 성경 연구라,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조금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이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교재를 안 다루고, 이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이제 종강이니까, 빨리 마치시면 빨리 마치고, 뭐 그런 거, 그런 재미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커피 브레이크를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커피 브레이크를 넣고, 그 뒤에 조금 더 하고요. 안 그러고 그냥 쭉 해서 빨리 마쳐지면은 종강 다 기도하고 뭐 박수 치고 이렇게 하고 딱 마치고 나가서 커피하고 다과하고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도록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아한 출판입니다. 이 책은 책 같으면 보통 이렇게 편집자도 있고 출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편집자도 없고 20개의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여 년에 걸쳐서 다른 10개 국가에 흩어져 살면서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책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성경인데. 이 책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1189장, 31173구절, 774746단어,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사람이 동원시킬 수 있는 모든 문학 양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도 있고요. 뭐 과학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요. 전기, 수학, 역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문 뭐 이런 것부터 드라마 비슷한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 답을 알잖아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그러면 옛날에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성경 구절 하나 보시면요. 이사야 11장 9절 10절 잘 보십시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떻게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전도를 통해서 하면 다 잊어먹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성경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게, 성경을 보면은 언제부터입니까?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해, 본격적으로 충만해지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거를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 800년 전에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날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여로 설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메시아 예언입니다. 구약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날쯤에는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오자마자부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했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언제까지가 아닙니까? 조금 퍼져나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럴 때는 시간 속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전도하러 막 다니고, 사도행전하고 보면 넓어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충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충만하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까? 그러면 성경이 번역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성경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된지 아세요? 참, 그거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려 그러면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세시대까지 성경은 거의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성경을 신부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은요, 그리고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때 어떻게 이, 그러니까 그때 중세 교회죠, 그렇죠? 그때 다크 에이지즈입니다. 아주 암흑 시대입니다. 그 암흑 시대에는 무엇을 이 성도들이 보고 은혜 받게 했나 그러면 라틴어, 뭐 그 설교를 라틴어로 하거든요. 샬라샬라샬라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때 성도님들과 교인들은 무엇을 보고 은혜를 받았나 그러면 성화, 성상. 성상이 뭐죠? 거룩한 모양을 한 이래 상들 만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마리아 보면 이러는 거죠. 뭐. 기도하는 거죠. 그거 거룩한 그림들 이렇게 보면은 왜 종교적인 그림들 보고 그거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뭐 보고 은혜를 못 받고 성경 말씀을 보고 은혜를 못 받고 그런 걸 보고 받습니다. 그게 반기를 든 사람 있잖아요. 구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그 대학 정문이 교회 정문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을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누구죠?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독일어로 번역된 거의 최초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자기 언어로 된 걸 막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막 싫어가지고 루터를 얼마나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루터. 그 이후로 막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심지어 우리 한국말로도 우리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언어들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걸 읽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호와에 관한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The knowledge of the Lord,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충만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The earth wi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가득 찰 거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거를 보면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루트라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드디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불어로, 영어로, 네덜란드, 덴마크 막 이게 막 쫙 퍼지는 거 있죠. 그때부터 그냥 일반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막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지식이요 세상을 막 채우기 시작하는 거 있죠. 거기에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은 대로 성결지를 가기도 하고요,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다가 병이 났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다가 지식을 얻기도 하고요,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그게 성경책이에요. 사랑하신 성도분들, 굉장한 이야기가 성에서 또 굉장한 세상에 관한 변화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첫 책이 뭐고 마지막 책이 뭐죠? 첫 책은 창세기,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렇게 보면 큰 흐름이 있습니다.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줄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책을 피어갖고요 구절구절을 읽으면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뉴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걸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혹시 이게 제 복이 승합니까? 이거 입을까요? 아, 고맙습니다. 아, 예. 이거 입으니까 인물이 좀 드나 보인다고요? 아, 제 인물이 덜 보인다고요? 원래 저 인물 없어요. 아, 이게 안 어울려요. 그냥 오늘 저녁만 참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우리 아이들. 얼마나 아이들 오늘 재미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내일도 9시부터 이렇게 합니다. 유초등부는 또 다음 주부터 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들이 큰 줄기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뭐 보기 싫다 그러니까. 제가 좀 편하게 할게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걸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파악하려고 그러면 올라가서 밑에 내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 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강의 지류는 어떻게 생겼고 색강은 어떻게 생겼고 높이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게 그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은 성경이잖아요. 그다음 조금 들어가면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신약과 구약 다음에 그다음 더 세분하면 각 권별이잖아요. 각 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챕터로 되어 있잖아요. 챕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즘은 잘 나눠놨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 그렇고 위에 소제목도 적어놓고 단락을 나눠놨잖아요. 그 단락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한 문장이에요. 한 절, 한 문장, 그냥 한 문장 그 다음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그림에서 짜슴짜슴 나가서 단어까지 나가는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작업이 되면은 다시 거꾸로 들어와야 되죠. 다시 종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작업을 거의 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성경책이 크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를 크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집사님 두 문장으로 두 문장이 아니고 하나 주실래요? 예.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조직신학 순서입니다. 조직신학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면 성도님들 자꾸 더운 날씨에 골치만 아프고 하여튼 하고 신학 책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성경과 우리 믿는 신앙이 어떤 조직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인간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그냥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만 믿게 해준 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는 교회도 운행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아주 큰 틀로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그거는 성도 여러분들한테 가만 생각하면 좀 쓸 수가 있어요. 큰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창조를 해놨는데 뭐 했습니까? 타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인간이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 이야기하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옛날에는 짐승을 잡게 하셨는데 마지막 때는 자신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큰 틀이에요. 신학의 큰 틀이에요. 이런 틀 가운데서 그럼 창세기는 그러면 뭐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런 큰 틀과 큰 흐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되는 것들은요 그냥 끄떡거리면서 보시면 돼요. 큰 줄기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해보라 그러면요 신학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인물로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어. 네.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이 히스토리가 쫙 흘러가면은 이 밑에 히스토리가 취급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History of Redemption이라는 구원의 History of Salvation,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히스토리라 그러지만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히스토리는 His Story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들인데 이 그에 관한 이야기, 세상 역사하고는 다른 His Story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야기, 그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만 되는데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피가 동원이 되는데 결국 그 피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한 가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문이 누구 가문입니까? 이세의 가문이잖아요. 이세의 가문에서 누가 났습니까? 다윗 왕이 났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His Story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들을 보고 읽고 보고 읽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럼 구약을 믿는 사람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요? 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때 이야기하는 성경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 성경 그럴 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약 쓰여진 거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이 그러면 전부 구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묵상하거니와 너희가 묵상하는 그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전가하는 것이로다. 이 위대인들 굉장히 싫어하죠.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다음 46절 한번 주실래요? 구상 46절.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 예수를 믿었을 거라고. 그 이유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인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제 성격. 오늘 무슨 얘기하다가 마칠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읽자고. 예. 이거 우리 이거 책별 많이 했잖아요. 책별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은 뭐고 누가복음은 뭐고 이거 착 깨시는 것보다도 이제 그걸 조금 아셨으면 성경책을 들고 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뭐 여러 가지 쓰여진 것들에 대한 게 많은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러는 이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기록이 됐죠. 그러면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요구하면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쓰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교훈도 있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 다음 성경구장 하나 주실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활자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거 움직이지 않는 죽은 말씀 같아요. 근데 성경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다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시고 가슴 속에 집어 넣어 놓고 늘 거기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사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또 그대로 살고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고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 자체가 살아가지고 너를 바꿀 거라는 얘기랍니다. 우리의 할 몫은 뭡니까? 그럼 우리의 할 몫은 읽고 묵상하고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할 몫은 말씀이 할 몫은 칼처럼 우리를 바꾸고 찌르고 역사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저 사람을 막 쪼개놓고 뭐하고 그거 아닙니다. 말씀은 읽으면 지부터 쪼개면 되고요. 다른 사람 쪼갤 필요는 없고 그냥 말씀 읽어서 가슴에 넣고 움직이면 그다음은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고 변화시키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칼처럼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바꿉니까? 우리부터 바뀝니다. 우리는 칼을 쥐면 친구들하고 칼싸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칼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은요, 제일 먼저 자기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 그 좀 이 성경 읽었으면 좋겠다. 우리 와이프 오늘 그 참 오늘 그 설교 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안 왔을까? 이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누구죠? 자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역사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바꿔놓고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주실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고 좌우의 날선검처럼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성도님들 복받는 비결 가르쳐주는 가장 지름길과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헌금하시면 복받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만 봐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 양심에. 그런데 성경이 이건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라, 복받는다. 성경을 들으라, 복받는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지켜라, 복받는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건 그게 물질이건 마음의 평안이건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뭐 했습니까? 개런티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이 때가 어떤 때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사실은 우리 주님 오실 때죠. 그런데 또 다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그 구석에 숨어서 읽죠. 성도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어느 정도 발달한지 알죠? 뭐 자기가 지금 미국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남편이 아내 셀폰 어디 등록만 해놓으면 이게 뭐 보면 이게 어디가 있는지 쭈루룩쭈룩 다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숨어가지고 골방에서 읽지 읽으면 다 이게 잡힐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묵상하시고요. 지금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성경 묵상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말이 돼요. 좀 성경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요, 이 내 옛날 본성이나 내 육적인 요소들이요, 그거 막 안 하려고 그럽니다. 막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읽는 거는 쉽잖아요. 그 묵상하는 건 쉽잖아요. 그 묵상하시고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 힘드네요. 이 그대로 좀 살게 좀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자기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꽉 다물면서 깨달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전에 이런 겁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우리 교회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첫 페이지 넘기면서 이렇게 보내고, 의사 선생님도 후회하세요. 그럼요. 어떤 걸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제 1, 2, 3, 4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나 하면요.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제 몇 달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후회하는 게 맞아,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 전생 원수처럼 살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네. 나 위해서 참 수고도 많이 했네. 고맙다고 그때 좀 그럴 거. 그게 1등입니다. 1등. 옆에 있는 분들 그만하십시오. 예, 예. 특별히 부부 뭐 진짜 진정으로 고마워요. 아, 진짜예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고맙잖아요. 살아보면 그걸. 근데 제가 지금 첫 번째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인가 뭔가 하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을 참 후회,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거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두 번째가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지금 진짜 하고 싶은 거 뭐 있습니까? 골프 치는 사람도 홀인원. 뭐 하는 사람 뭐. 아마 돈벼락 맞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매년 성경 한번 읽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실은 교인들 중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꽤 많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놓고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꽤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하나님, 저 성경 한번 꼭 읽어볼게요. 하나님, 저 한 성경 다섯 번만 읽을게요. 열 번만 읽을게요. 죽기 전에. 그런 거룩한 목표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돼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저 참 성경 한번 읽고 싶은데 그거 참 못 읽었습니다. 그런 후회는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두 번째예요, 사실은. 근데,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성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큰 테두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약과 구약. 뭐에 관한 책입니까? 아,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 그러더라.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신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나가는 거죠. 읽어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읽어나갈 때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읽어나갈 때 내가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과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예요. 그럼 현재는 어디 갔습니까? 그럼 현재는 창세기를 읽건 요한계시록을 읽건 내가 그걸 읽어가지고 그거를 현재에다 적용시키면 그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성경은요 과거와 미래가 나라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묵상하고 만난다는 뜻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요 성경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도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좀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나 참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셔서라는 간증들이 좀 많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웬 셀폰까지 해가지고 드릭드릭 막 진동 막 오기도 하죠. 막 좀 보려고 그러면 드라마 할 시간이 됐죠. 또 그래서 좀 이제 드라마 끝나고 나서 보려고 그러면 졸리죠. 이제는 뭐 나이가 조금 들어가시면 이제 옛날에는 12시, 1시까지 안 주무셔도 뭐 생생했던 분들이 지금은 겁나잖아요. 이제는 1시, 2시 될까봐 겁나잖아요. 왜냐하면 회복이 옛날보다 늦으니까. 그러니까 지뢰 조금씩 빨리 주무시다 보면 한 8이나 한 1은쯤 되시면 이제 8시나 9시쯤 되시면 다 주무신다고요. 대신에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또 성경책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옛날하고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책을 읽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연초에 제가 이런 걸 나눠드렸습니다. 성경 읽기표.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왜 많이 갖고 나왔나 그러면 아마 집에 놔뒀다가 잃어버리신 분들, 어디 꼽아놨는지 모르시는 분들, 강아지가 깔아먹은 분들, 이런 분들 혹시나 있을지 싶어서 오늘 가져가시라고.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6개월이면요. 부지런하시면 두 번 읽고 제가 그렇게 많이 요구 안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한 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면서 나라는 존재를 21세기 지금 여기에 놔두신 그 뜻이 뭔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 움직이는 피조물, 그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성도 여러분들, 성경같이 귀한 책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그러면 언제 읽는다 그럽니까? 잠 안 올 때. 그래서 잠 안 올 때. 그래서 읽으면 금방 잠 잔다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잠을 준다고 그래서 하면서. 그거 무슨 성경인지 알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고민이 되고 막 속에 막 불이 나고 이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 참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래 자그라 그러고 잠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붙드는 자는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잠 잘 잡니다. 부모님 없으면 아무리 평안해도 잠을 못 잡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잠을 주신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져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성경책을 우리 조금 멀리 놓고 있잖아요. 집에는 다 가까이 있는데 가시거리 속에는 있는데 이걸 잡아가지고 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신 분들, 오늘 김홍원 장로님
마지막
이제 오늘 종강하시면 수고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없는 분들 좀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성경을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지키는 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지금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럼 예, 젊은 사람들 하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지키는 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도 좋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뭐 통로도 좋고 옆에 있는 분들 권면을 한번 하십니다. 제가 지금 한 말 가지고 만들었어요. 제가 문장을 좀 길게 안 했는데 다시 한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지키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 권면 한번 하십니다. 우리 동생교회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요, 집집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르고 간증으로 나올 만한 복들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시대,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아도,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게 많아도요, 하나님이 1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런 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집사님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런 걸 혹시 읽어보셨어요? 3번 하지 않을거라 6번 안 간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요 말씀 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도 드리고 박수도 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딱 마치고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앉아서 제자들 떠들다 이제 놀다 가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불을 꺼주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제 불 말고요. 그리고 앞에 이거는 말고, 이거 지금 3번의 자리 거라 6번은 간다. 이걸 띄워 놓으셔야지. 예. 예, 3번의 자리 거라 6번은 간다. 어느 농촌에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공기 좋고 인심 좋고 그런 동네인데, 노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서울 사는 아들 내외를 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공주같이 예쁜 손녀 자랑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일찍 서울로 유학 보내고 두 부부는 고생고생하며 학비를 조달하여 대학 졸업시키고 이제 지금은 재벌회사 과장까지 승진하여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명문대학 나온 우아한 아내와 잘 살고 있는 아들. 너무너무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들은 여간 효자가 아니어서 추석이나 설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제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와서 명절을 보내고 올라가곤 했었답니다. 우아한 며느리와 공주 같은 손녀딸을 볼 때마다 노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늘 으쓱대는 기분을 느끼곤 하였지요. 아들 내외는 고향에 내려올 아버님, 어머님, 시골에서 이렇게 고생하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서울로 가시지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아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서울이 다 뭐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고향 땅에 묻힐란다. 그러면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널 뿌듯한 거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노부부는 언젠가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들 덕택에 호사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허무태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부부 중 할멈이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상을 치르는 내내 아들 내외가 어찌나 애통하게 엉엉 우는지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가슴이 찡했습니다. 초상을 치르고 나자 아들 내외는 또다시 가게 청을 합니다. 아버님, 이제 어머님도 가시었으니 어찌시렵니까? 고향집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가시어 저희와 함께 사시도록 하시죠.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할멈도 떠나간 이제 그도 그럴 것이다 싶어 노인은 몇 날을 생각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논밭, 야산,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산을 정리한 돈은 아들 내외에게 주어 32평 아파트에서 42평 아파트로 옮기고 노인의 서울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런대로 평안하였습니다. 그즈음 아들은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할 때도 되었고 회사 일이 워낙 바쁘기도 하였으므로 매일을 새벽에 출근하였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일과가 몇 달이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모처럼 일어나여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썰렁하니 비어있었습니다. 다들 어디 갔나? 하던 차에 식탁에 보니까 아내의 메모가 적혀있습니다. 여보, 우리 모처럼 외식하러 나가요. 식사 안 하고 퇴근하였으면 전기밥솥 밥 있고 냉장고 뒤져 반찬 찾아 드세요. 좀 늦을지도 몰라요. 뭐 이런 일 있죠. 뭐. 가족을 기다리는 동안 냉장고 속을 뒤져 맥주를 찾아서 마시고 있자니 뭐 여기 글이 그렇습니다. 맥주를 또 뭐 목사님 성경 공부할 때 맥주 찾아 마셨다 그랬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자극 받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냉장고 속을 뒤져 맥주를 찾아서 마시고 있자니 현관 쪽이 시끌해지며 나갔던 식구들이 돌아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걸 보니 아내와 딸 둘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둘이지?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면 둘이라니. 여기 민키도 있잖아. 이 강아지예요. 아내는 강아지를 남편의 눈앞에 들어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응? 아버님 집에 안 계셔? 어디 노인장이라도 가셔서 놀고 계신가? 아버지께서 매일 이렇게 늦게 오시냐?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응? 그러면서 이렇게 더듬거리며 못합니다. 사실 아내는 평소에 노인이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 도통 생각이 안 났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노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노인이 들어오실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서재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벌써 잠들었나 봅니다. 그때 아들은 책상 한켠에 정성들여 접혀진 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무슨 한이라도 맺힌 듯이 종이가 찢어지도록 꾹꾹 눌러 썼는데 보니까 아버지 필체예요. 아버지의 필적이 틀림없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잘 이끌어 3번아, 6번은 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정도 넘어 밤은 깊어만 갑니다. 노인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이 잠깁니다. 잘 이끌어 3번아, 6번은 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시간까지 아버지가 귀가 안 하신 걸 보면 가출하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왜 가출하셨을까? 아들은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평소에 햇볕이 잘 드는 방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정 넘은 오밤중이긴 하지만 왠지 우중충하다는 느낌이 드는 방이었습니다.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빨랫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빨랫줄에는 양말 세 켤레, 팬티 두 장과 러닝셔츠 두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것이겠죠. 방 한켠에는 어린 딸의 옷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이제 그만 지겨워한다고 옷장을 더 예쁜 곳으로 바꿔주고 나서 아마 이 헌 옷장을 아버지 몫으로 돌린 모양입니다. 옷장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착하디 착한 얼굴입니다. 상 치를 때 영종으로 사용하던 사진입니다. 방 구석에 소반이 있었습니다. 그 소반 위에는 멸치볶음, 쇠고기 장조림, 신김치 등 뚜껑 있는 보시기가 몇 개 있었고 마시다 반병 정도 남아있는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녀딸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이 골방에서 홀로 식사를 하고 계셨던가요? 아, 아버지, 며느리도 있고 세탁기도 있는데 아버지는 팬티와 러닝을 손수 빨고 이 방에서 손수 말리고 계셨던가요? 아들은 무언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파고 싶은 자괴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까지 3번 자리 끌어 6번 간다는 아직까지 모르겠죠. 그런데 날이 뿌옇게 밝아오자 아들은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혹시나 노인이 어디선가 밤을 지새운 흔적이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는 노인의 가출을 신고하였습니다. 고향의 이장 어른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3번은 자리 끌어 6번은 간다? 이 암호를 우선 풀어야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아들은 조바심을 쳤습니다. 직장 동료, 상사, 대학 동창들, 잘 아는 현명한 친구들 다 찾아가서 이 암호를 풀려고 했지만 아무도 암호를 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몇 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부장 진급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고 오로지 아버지 생각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 한 잔에 애잔한 마음을 달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자네 김아무개 영감 자네 아니, 자제 아닌가?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영감님이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 예. 그런데 어르신 누구신가요? 응, 난 김영감 친구일세. 근데 말이야, 요즘 왜 김영감 안 뵈네? 그리고 자네는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은가? 그래서 아들은 약간 창피하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가출한 아기를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님에게 이제는 유서가 되시다 되다시피 한 그 암호문을 내밀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러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영감님은 그 쪽지를 한동안 보더니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구나. 이 사람아, 김영감이 늘 얘기하곤 했지. 자네 집에서는 며느리가 1위고 제일 위고 두 번째가 손녀딸이고 3번이 아들이라고 했지. 4번은 강아지 민키고 5번은 강아지 가정부라고 했지. 그리고 김영감 자신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6번이라 하고 했었지. 그렇게 쉬운 것도 자네는 풀지 못했나?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하다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1번도 아니고 아버지 0번이시죠. 빨리 돌아오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가 이제 한두 줄 더 있고 끝이 나는데 이제 불 켜주실래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나 그러면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제 우리 부모님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부모님 잘해드리세요. 부모님이 1번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애들 뭐 1등이고 집에 강아지가 2등 뭐 3등 될지 몰라겠는데 부모님 자꾸 잊어먹으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고 성도님들, 하나님이 몇 번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지금 이 시대, 제일 답답한 게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6번보다도 못하신 것 같아. 하나님 수 틀리면 아예 하나님 뭐 돌아서서 그냥 귀도 닫아버리고 다 막 팽팽거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1번이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1번이 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요, 1번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1번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게 몇 번이에요? 그게 1번이에요. 뭐가 1번 같아요? 가게? 아니, 드라마? 자녀? 사랑하신 성들 그거 다 귀중합니다. 그거 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우리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한 건 아니잖아요. 성도님도 하나님이 1번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자유하다고 우리 그런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1번으로 안 놓으면 날 죄 짓는 기분이 들고요. 지금 이 사람같이 그렇게 삽니다. 아버지를 자기는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 있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제 1번으로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통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은 정상적으로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5번 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뭔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이거에 안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경을 당장 읽으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경은 오늘부터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경을 오늘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 읽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사시고, 읽고 누군가 얘기하면 듣고 그대로 지키시고, 그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우리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어마어마한 복, 하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5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한 우리의 것들을 정리하여 주셔서 마쳤습니다. 피곤함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15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미국 땅에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힘들다고 그러지만 이럭저럭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친구들도 있고 자녀들도 잘 크고 쾌정한 환경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저 하늘나라 소망하며 이 땅을 힘차게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믿는 믿음 가슴에 주셨으니 그 믿음 붙들고 주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씨름하며 또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문 활짝 여시사 주님의 복이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평강으로, 때로는 화평으로, 때로는 병나옴으로,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놓아 울며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세상의 것 많이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게 하시고 가슴에 품게 하시고, 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날 때에 만날 줄 알게 하시고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을 줄 아는 아이들로 우리를 통하여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쉬는 동안에 주님께서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금요일이면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오늘 저녁에도 아름다운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사시는 사업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더운 날씨지만 주의 신이 함께 하셔서 사업을 잘 일구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남매 주신 그 남매들 주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낳아주고 길러주고 예수님 알게 해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그 간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업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지혜로운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